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다 하는 생각을 접으시고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자신이 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지 그 이유를 셋 언급했습니다. 첫째, 자신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은 자신에게 빚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셋째, 복음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도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아무런 공적도 없고 경건함이 없어도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의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16절 17절에서 구원의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바울은 그 복음을 자세히 설파하기 전에 먼저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에 걸쳐서 정지 작업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처방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 병이 무엇인지 말해주듯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치명적인 병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의 요지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설교 본문에서 누가 보아도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은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도덕주의자들도 이들과 별반 다름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불의하고 불경건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핑계가 없다 하는 것을 설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론이 무엇인가? 3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방인들의 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좌정하고 계신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불의한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여기 진리를 막는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진리를 억압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진리를 질식시킨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질식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가?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은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계속 무한정 관영하는 것을 방치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상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구약 2000년과 신약 2000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종일관하게 불의한 삶으로, 불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했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억압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불경건한 삶을 살았고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착취하는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외적의 칼과 기근과 연병의 저주를 수없이 받았고 급기야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유배되어 가서 종노릇하는 저주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과 자유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거룩이고 공의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장님이라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왜 보지 못하느냐 하고 야단치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의로운 하나님이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핑계가 없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먼저 19절을 보시면 첫째,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저희의 양심 속에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들,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지식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죄된 삶을 정죄하기에는 충분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상관없이 누구나 알 수 있기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해 듣지 못했는데요 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100% 무디게 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신성의 일부를 보고 압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의롭고 불의한지, 무엇이 정결하고 정결치 못한지, 무엇이 아름답고 어글리한지 직관적으로 압니다. 누구나 기본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또한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어도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도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닫고 감탄하게 됩니다. 무게가 10에 24승 톤이나 되는 이 지구가 저희 짧은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가 시속 1000마일의 현기증 나는 속도로 지금도 돌고 있고 자전하면서 동시에 시속 6만 마일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하는 사실, 이거를 알게 되면 이 지구는 지구가 속한 은혜계에 있는 먼지보다도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 하는 것, 우주에는 이런 은혜계가 수백만 개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구가 빅뱅으로 생겨났다 하는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동차가 시속 200마일로 달리게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계획과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미의 종류만도 25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철새들은 500마일을 넌스탑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펠콘과 같은 새는 시속 180마일로 다이브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50억 마리나 되는 공중나는 새들이 매일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 중부의 농부가 1년에 한 에이커당 평균 40만 갤런이나 되는 빗물을 하늘로부터 무료로 공급받는다 하는 통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정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신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조물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아름다움과 주권을 보고 감탄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의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신 진리를 억눌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가?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합니다.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과 자연과 인간 구조의 오묘함을 통해서도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머리의 생각이 허황된 생각으로 가득 차고 가뜩이나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둡게 됐다고, 진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한순간도 공백 상태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든지 아니면은 허망하고 미련한 생각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2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대야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되었다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가? 계속 그 결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합니다.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에는 썩어 없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금수, 동물과 새의 형상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버러지, 땅으로 기는 미물 가운데 미물들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바닥을 쳐도 이렇게 바닥을 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연히 그것들 어느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상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에서 귀히 여기는 예술관, 자연사 박물관, 미술관에 가면은 모두 인간의 동상들이 즐비합니다. 금수의 형상들이 즐비하고 버러지의 형상들이 즐비하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를 않고 그것들을 그리고 조각하고 만든 사람들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고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설파한 진리와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우리의 양심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결과 지금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피조물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온갖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한심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한 화두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야 밝힙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라고 내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심판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NIV 성경은 의역을 해서 성적인 부정함에 내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욕을 따라서 혼전에 혼외에 관계를 갖는 저주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첫 번째 통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 하셨으니 여기서도 두 번째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수치스러운 정욕을 따라서 게이와 레즈비언으로 동성연애하는 저주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심판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 번째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세 번째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이성 간의 정욕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동성 간의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상실한 마음을 따라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과 비방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부모 거역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된 삶 이거를 살게 내어 깔겨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삶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파이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지금 이 세상에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지금 계속 내리고 계시다고 말씀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적으로 남녀 간의 부정한 삶을 사는 것. 둘째는 남녀 간의 부정하다 못해 이제는 동성 간의 부정한 삶을 사는 것. 동물들도 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그 이외에 인간의 모든 타락한 마음대로 사는 것. 왜 이런 삶을 살게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는가. 25절, 28절, 32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니라. 28절을 보면 이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니라. 32절을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행했기 때문이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죄된 삶을 사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 얘기하듯이 저 진리가 몰라서 죄를 졌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원하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 포기하기 싫기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셨을 때 그 진리를 억누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대로 살기 원치 않기에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었다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사형에 처하신다 하는 것 알고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물밀듯이 타이트한 논리로 하나님께서 정죄 하시는 겁니다. 너희 핑계가 전혀 없다고. 다 보여줬는데, 다 알려줬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까지 다 알려줬는데 너희는 알고도 행했기 때문이라. 구목사가 왜 오늘 성경에 그 많은 감사의 하나님 말씀을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가? 왜 하필 감사 주일에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11년 반 동안 줄기차게 전했던 그 많은 감사절과 감사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균형 있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조금 넓히자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똑바로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와 부모와 가까운 친구와 친척의 축복으로부터 눈을 돌리자. 지난 1년 동안 나와 가족과 교회가 받은 수많은 신령한 영원한 축복들, 육적인 현세적인 축복들 세워보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이 세상 좀 보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한번 보자.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지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매년 감사절기를 맞을 때마다 세상이 더욱더 성적으로 타락해졌고 동성연애가 더 판을 치게 되었고 온갖 다른 악이 더 난무하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세상을 복되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seriously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이기주의,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보자. 세상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자. 나도 이 세상의 저주의 삶 가운데 일조하는 자가 되지 말자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리 불경건하고 불의한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 아닙니다. 18절 말씀대로 우리가 불의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경건한 삶과 불의한 삶으로 진리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연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성경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수없이 말씀해 주시지만은 우린 우리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너희는 제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게 세상신이고 세상 우상들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음란히 사랑하고 숭배하기에 주님 말씀을 억누르는 겁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억누르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셨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부모인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의붓 자녀인 경우에는 내어버려 둡니다. 너 그제 그렇게 살아라.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훈계하고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는 그대로 살아라. 물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삶이 얼마나 미저러블한 삶인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악순환의 출발점이 어디 있다고 하시는가?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봤지만은 이 말씀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저도 지냈습니다. 와, 우리 삶의 그 수많은 문제들,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사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당연히 뒤따르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신령한 축복과 현세의 축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세워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런 삶을 잘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는가? 세상은 당분간이지만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의 골이 여전히 깊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도, 그리고 우리 영의 눈이 아직 어둡고 믿음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내 육신의 소욕이 싸움을 하고 삽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음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주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 원어 표현을 보면 전부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A, B, C, D 이러한 삶을 살라,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가? 여기 보면은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늘 감사하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첫 번째와 네 번째에서는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들 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서 동고동락하며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지상천국의 삶을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 제목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아무 상관없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교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능력, 지혜,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되심, 이 모든 것,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즉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뭐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준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생각이 우준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의 공간, 이거는 뭐든지 차야 됩니다. 뭐가 나가면은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촉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는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허망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사단 마귀가 주는 것 하나라도 누릴까 하는 생각하게 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데 구원을 이뤄간다는 얘기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애굽에서 구원받는 순간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선한 싸움 시작된 겁니다. 매 순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잠깐만 방심하면은 우린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에 처하면은 한숨 짓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할 때 그 인도함에 따를 건가 아니면 의지를 들여서 성령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복된 삶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서부터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양쪽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자연에 쓰신 책, 또 하나는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기록하신 책, 이 두 책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인가?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그 주님 묵상할 때마다 계속 의지를 들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결정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의지를 들여서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좌절하는 얘기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 개인과 내 가족과 내 회사와 내 학교 논문 지도 교수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며 믿음의 정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희망사항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의 눈을 들어서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영의 눈으로 믿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아감으로써 남은 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고 그러기에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